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일본을 극적으로 물리치고 국제축구연맹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북한과 일본은 전후반 90분 동안 득점 없이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일본은 5명 가운데 1명이 실축한 반면 북한은 5명 모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시작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에 이번까지 5회 연속 출전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16년 대회 우승과 2012년 대회 준우승, 2010년 대회 4위 등 역대 참가국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21일 브뤼셀에 모여 시리아 알레포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28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알레포 동부 지역에 대해 공습을 가해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민간인을 학살한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유는 정상회의 발표문 초안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러시아와 폭넓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이탈리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가 무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시리아의 폭력 사태의 중단은 별도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21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개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게리로스 대변인은 21일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호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에 항의했습니다. 또 중국 전함 두척이 디케이터호에 대해 이 해역에서 즉각 떠나라고 경고했다면서 앞으로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보내 통행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엔은 21일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이라크 모술 인근 550가구 주민들을 인질로 잡고 인간 방패로 쓰려 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의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모술 인근의 사말리아 지역 내 200여 가구 주민과 나파지아 지역 350여 가구 주민들이 지난 17일 강제로 모술 지역으로 끌려갔다며 ISIL이 이들을 인질로 삼고 있는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라크 정부군이 모술 탈환을 위해 공세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ISIL이 이들을 인간 방패로 쓸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ISIL은 21일 석유 생산지인 키르쿠크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지역 관리에 따르면 수십 명의 ISIL 전사들이 이날 차량을 몰고 키르쿠크를 공격해 도심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오는 11월 미일 통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일 공동통합훈련을 11월 7일부터 이틀간 오키나와 근처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개정 안보법이 시행된 이후 미군과 자위대가 이 법에 근거해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법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핵무기 통제 조약을 위반한 러시아를 제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공화당 소속 맥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과 드비 누네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지난 17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한 러시아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조은정입니다.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전 세계 66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분명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말로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의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 세계 66개 나라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이행 보고서가 제출됐던 지난 2006년에 1718호 때와 비슷한 속도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1718 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는 20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270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유엔 회원국은 66개 나라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나라가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안보리가 접수한 총 4번의 대북 제재 이행 보고서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대북 제재 결의 2094호의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모두 29개국이었고 2009년에 1874호 때는 58개 나라였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은 2094호 때보다 2배 이상, 1874호 때보다 8개 나라가 많아진 겁니다. 다른 이행보고서와 결합된 형태를 포함해 가장 많은 보고서가 접수된 2006년에 1718호의 경우 전 세계 94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다만 제출 속도를 놓고 비교해보면 1718호와 2270호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1718호의 경우 채택 8개월인 2007년 6월까지 모두 68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냈지만 2270호는 채택 8개월까지 10여일을 앞둔 21일 현재 단 2개국이 적은 66개 나라가 제출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이행 보고서를 낸 나라가 5개국으로 늘어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현재 일반에 공개된 58개 나라 60개 이행 보고서를 기준으로 이라크와 앙골라, 코스타리카, 부룬디, 세네갈이 올해 처음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관계자는 지난 8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2270호 이행보고서 제출국이 늘어난 데 대해 괄목할 만하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또 베쇼코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늘어난 이행보고서 제출국 숫자가 2270호 이행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미한 연례안보협의회 SCM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한국에 대한 분명한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북한에는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풀이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 SCM 기자회견에서 미한 양국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 앞으로 다양한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략자산의 상시 순환 배치를 포함해서 많은 그 방안들이 논의됐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검토가 될 것이다.
한 장관의 언급은 미한 두 나라가 앞으로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와 관련해 대북 압박을 위한 현실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이 같은 양국의 입장은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광적으로 집착하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폭주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두 나라 국방부 차원에서 협의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시 순환 배치는 미국의 다양한 전략 무기를 일정 기간 돌아가며 한국과 주변 해상, 상공 등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군사적 조치를 말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전략 무기론 장거리 전략 폭격기 B-52와 B-1B, B-2를 비롯해 스텔스 전투기인 F-22,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추진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이 전략 무기들은 단순한 이동만으로도 힘의 균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이들의 상시 순환 배치가 검토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 같은 대형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면 일시적으로 전략 무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며 북한에 대한 무력 시위를 했고 북한은 그때마다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애쉬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이번 SCM에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적의 어떤 공격도 격퇴할 것이며 핵무기 사용의 경우 효과적이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SCM 공동성명에 반영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응징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분명한 미국의 확장 억제 의지를 말로 또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고.
문성묵 센터장은 아울러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상시 한반도에 배치된다면 미국의 방위 공약, 확장 억제에 대한 한국 측의 신뢰감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배정호 박사 역시 미 전략 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당장 북한의 위협에 대한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반도에 그런 전략 핵무기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 당장에 북한이 그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우리가 도발을 일으켰을 때는 한시가 급한데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나 북한에 대한 억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전략 핵무기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에는 그 불안감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한국 내 일부에선 미한 양국이 이번 SCM에서 결국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SCM 하루 전날인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이번에 미국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를 원했지만 미국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한민구 장관은 SCM을 마친 뒤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군사적 옵션을 특정해 이야기하는 건 미국의 전략적 차원에서 현명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군 당국은 미한 양국이 검토하는 미 전략 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 배치는 전략 무기를 항상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주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국무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블링컨 부장관이 26일부터 29일까지 도쿄와 서울에서 두 나라 고위관리들과의 양자 혹은 3자 회동을 통해 지역 현안과 국제 문제 그리고 대북 정책에 대한 전략적 공조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26일 일본에서 신스케 스기야마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함께 제5차 미한일 외교차관협의회에 참석합니다. 국무부는 세나대 대표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비롯해 광범위한 지역 안보와 국제 현안에 공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블링컨 부장관이 28일부터 이틀 동안 한국을 방문해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북정책에 대한 미한 전략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올해 두 차례 핵실험과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불안정을 야기시키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유엔의 추가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또다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다른 발사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슐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20일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 기내에서 기자들에게 전략사령부가 북한의 실패한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탐지했고 해당 미사일은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도발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지난달 9일 5차 핵실험에 대응해 강력한 추가 제재를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숄츠 부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은 기존 안보리 제재 이행 등을 통해 북한이 금지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결의를 굳건하게 만들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도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캐틴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0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이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적 행동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국제적 결의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에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intend to raise our concerns at the UN to bolster international resolve in holding the DPRK accountable for these actions.
애덤스 대변인은 이런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는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과 동맹국들을 어떤 공격이나 도발로부터도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 동맹 동반국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북한이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수사를 자제하고 대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연이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일 아침 평안북도 구성시 방현 비행장 부근에서 무수단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만 공중 폭발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불과 닷새 전인 15일에도 비슷한 장소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수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습니다. 이로써 북한은 지난 4월 이후 8차례나 무수단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6월 22일 발사한 두 발 가운데 한 발이 비행에 성공한 것을 제외하곤 모두 실패했습니다. 무수단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2007년 실전 배치를 시작해 현재 최대 100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사거리 3,500km 정도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입니다. 이 때문에 실전 배치된 지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비로소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그나마 연이어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 개발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이용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ICBM 개발에 이르지 못한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의 변칙적인 고각 발사를 통해 ICBM 개발의 최대 난제인 대기권 재진입 실험이나 신형 엔진을 장착한 시험 발사를 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무수단을 이용해서 ICBM의 어떤 성능, 새로운 성능, 거리도 좀 늘려보면서 고각을 올려서 떨어뜨리는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고각 발사 실험을 통한 대기권 재진입 실험, ICBM 시험이었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죠.
시험 발사가 연이어 실패하는 이유에 대해선 극단적인 고각 발사가 발사 순간 무수단 미사일 엔진 등에 무리를 주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를 보완하고 다시 시험 발사에 나서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이 이미 검증된 러시아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SN-6를 북한이 90년대 말 도입해 역설계한 것으로 연이은 발사 실패가 실전 배치된 무수단 미사일 자체의 결함이라고 속단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ICBM 기술 진전을 미국에 과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무수단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도 현지 시간으로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8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이 같은 도발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는 계속 성공할 때까지 하지 않겠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하지만 무수단 미사일 자체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박사는 무수단 미사일이 실전 배치된 지 1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북한 군 당국이 미사일 유지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첨단 기술 무기일수록 그다음에 이제 자력 경쟁에서 만든 무기일수록 많은 부품들 속에서 이제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장기적인 저장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너무 녹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균열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연료 저장 계통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엔진 쪽에서 어떤 그 정교함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나중에 실전 발사할 때 정상적으로 고도를 상승하지 못하고 폭발하거나 쓰러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 박사는 계속된 실패에도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을 겨냥한 위협성 시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단체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전단 3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은 21일 낮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30만 장과 미화 1달러짜리 지폐 2천 장, 그리고 한국의 발전상을 담은 소책자 200권을 대형 풍선 10개에 매달아서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달에만 두 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발사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0여 척의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 취득을 시도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탄자니아 해사국 책임자가 VOA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탄자니아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탄자니아의 선박 등록 업무를 맡고 있는 잔지바르 해사국의 압둘라 후세인 콤보 국장은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선박들에 대한 등록 취소가 완료된 상태라고 확인했습니다.
We
북한 선박들에 대한 등록 취소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채택 직후인 4월에 이뤄졌으며 이후 6월까지 추가로 발견된 북한 선박들도 모두 등록이 취소됐다는 설명입니다. 콤보 국장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당시 적어도 20척의 북한 선박이 탄자니아 선적을 잃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국의 선박을 등록하는 편의취적 방식으로 탄자니아 깃발을 단 북한 선박은 단 한 척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콤보 국장은 이어 북한 선박에 대한 등록 조치가 마무리된 6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북한 선박 25척이 등록을 시도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도 거부했다면서 앞으로 같은 요청이 들어올 경우 전부 거절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100% we refuse the North Korean vessels. We are not going to register any Korean vessels.
최근 일부 언론들은 북한이 소유하거나 연계된 선박 50여 척이 지난 3월 이후 탄자니아 선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콤보 국장은 4월에서 6월 사이 이뤄진 등록 취소 조치와 이후 등록 거절 등의 이유를 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또 탄자니아 정부가 북한 선박 두 척을 억류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습니다. 앞서 탄자니아 신문인 더 시티즌은 20일 어거스틴 마히가 탄자니아 외교부 장관의 말을 인용해 탄자니아의 자치령인 잔지바르 정부가 북한 선박 두 척을 억류한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콤보 국장은 위조된 탄자니아 선적 서류를 보유한 두 척의 선박을 이란과 또 다른 중동 국가에서 발견해 현재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들 선박이 북한과 연계됐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히가 장관에게 확인한 결과 장관은 북한 선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콤보 국장에 따르면 이란에서 발견된 선박의 이름은 아틀라스호로 허위 서류가 발각된 시점은 약 일주일 전입니다. 한편 잔지바르 해사국에 등록된 선박은 전 세계 약 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계속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71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올해 임기를 마치는 반 총장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변화가 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고 구금시설에서는 고문과 학대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수감자들은 재판 때까지 변호인 접견이 제한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거부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여전히 극도로 제한돼 있고 외국인들마저 평양 밖으로 나가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 총장은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계속 극도로 제한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7월 이후에는 평양에 거주하는 외교관과 유엔 직원들도 광범위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들의 권리도 계속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탈북을 모색하거나 북한을 탈출한 여성들은 인신매매와 성적 학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반 총장은 북한이 계속 자행하고 있는 납치와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의 이런 인권 상황과 인도적 상황이 계속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남아 인권이사회와 총회, 안보리 등 유엔의 3대 중요기구에서 정기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 총장은 북한에는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약속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권고사항들을 검토하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초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북한 내 유엔과 인도적 기구들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반 총장은 국제사회에 대해 COI 최종보고서와 유엔 인권이사회,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에 따른 적절한 후속 조치들을 검토하고 만연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반 총장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기구들에 대한 전면적인 지원을 통해 대북 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시급히 취해줄 것을 국제사회에 권고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의 올해 쌀 수확량은 지난해보다 30만 톤가량 증가한 160만 톤에 달할 것이라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전망했습니다. 8월 말 함경북도 지역에 수해 피해가 있었지만 쌀 생산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최근 공개한 식량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올가을 추수에서 도정 후 기준으로 160만 톤의 쌀을 수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가뭄 피해가 심했던 지난해보다 23%가량 증가한 규모입니다. 식량농업기구는 또 북한이 외국에서 쌀 10만 톤을 수입해 내년에는 170만 톤의 쌀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 연간 1인당 쌀 소비량은 58kg으로 추정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앞서 9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올해 전반적으로 날씨가 좋아 수확에 도움이 됐다며 8월 말 함경북도에 수재가 있었지만 피해 농지는 전체 농지의 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북한의 강냉이 생산량은 250만 톤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강냉이 20만 톤을 수입해 내년까지 소비할 수 있는 양은 270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주민 1인당 강냉이 소비 예상량은 79kg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 주민 한 사람이 1년 동안 소비할 쌀과 강냉이를 합하면 약 137kg으로 주민 한 사람이 하루 375g의 곡물을 소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엔의 1일 권장량 600g의 60% 수준입니다. 한편 북한의 올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11만 4천 톤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3천 톤의 돼지고기를 수입해 총 11만 7천 톤의 돼지고기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조사 대상인 아시아 10개 나라 가운데 가장 적은 양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과 국경을 마주한 중국 훈춘시의 북한 관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사회가 민생 목적의 대북 교역을 포함해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훈춘시는 북한 관련 토목 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린성 옌벤 조선족 자치주 훈춘시가 추진하는 북한 관련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훈춘시는 지난 1년간의 공사를 통해 최근 취안어 세관과 북한 라선 특별시 원정리를 연결하는 신두만강 대교를 개통했습니다. 기존 원정리 대교 부근에 있는 신두만강 대교는 길이 549m, 폭 23m 크기로 왕복 4차선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지난달 30일 북한과 중국 관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식이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신두만강 대교는 두만강 유역에서 라선 경제개발구에 진입하는 주요 통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10일에는 훈춘 국제 버스 터미널이 착공됐습니다. 터미널은 훈춘시 북쪽 약 3.5km 지점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난해 완공된 훈춘 고속철도역 북동편에 위치합니다. 이 시설은 전체 부지 면적 34,300제곱미터에 공사비로 약 2,150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터미널에는 7,500제곱미터 규모의 3층짜리 여객 빌딩과 26,452제곱미터 규모의 지상, 지하 주차장 등이 들어섭니다. 내년 완공 예정인 이 시설은 중국 내 물류와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사이 운송 사업에도 이용됩니다. 한편 훈춘과 라진항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 사업도 추진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훈춘과 취안어 세관 그리고 라진항을 잇는 전장 85.6km 도로를 고등급 도로로 개조한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중국과 북한 당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훈춘시 정부는 훈춘과 방촨, 취안어 세관을 잇는 도로 건설 사업이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 훈춘과 샤투오즈 세관을 연결하는 도로 그리고 샤투오즈 세관과 북한 경원을 잇는 다리를 새로 건설하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중앙정부와 훈춘시가 속한 지린성은 그동안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국경 도시들을 지역개발 창구로 키워왔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 관련 사회 기반 시설 건설 사업은 중국의 변경 통상구 개발을 위한 노력의 하나입니다. 현재 유엔을 중심으로 대북 제재 강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중국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북한 교역 관련 기반 시설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됩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에서 21일 현재 콜레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없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두샤라 페르난도 북한 주재 세계보건기구 대표는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북한 보건당국과 함께 전염병 발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페르난도 대표는 북한 보건성이 수해 지역을 비롯한 북한 전 지역에서 전염병 보고와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수해 지역에서 9월 초부터 10월 첫째 주까지 급성 호흡기 질환이 계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9월 한 달 5살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가 전달에 비해 4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성인을 포함한 전체 설사 환자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13일 현재 설사나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페르난도 대표는 현재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국제비정부기구들이 현지 수해 지원과 복구 활동을 지휘,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한 대북 매체는 최근 함경북도 수해 지역에서 오염된 식수 사용으로 콜레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인터넷 성매매로 내몰리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공안의 단속을 피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실태를 자세히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동남아시아 탈북 경로를 따라 이동하던 탈북 여성 3명을 라오스에서 만나 이들의 사연을 기사화했습니다. 중국 북동부 같은 마을에서 숨어 지내던 이들은 모두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를 했었습니다. 컴퓨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음란 행위를 매매한 겁니다. 고객은 주로 한국에 있는 남성들이었지만 일부 아프리카나 미국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세 여성은 중국에서 인터넷 성매매를 하던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증명하기 위해 찍은 겁니다. 이 중 30살의 서 씨는 지난 2008년 탈북해 중국인 남편과 결혼했다며 남편은 몇 번밖에 때리지 않고 잘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째가 태어나 생활고에 시달리자 화상 채팅으로 불리는 인터넷 성매매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당시 상황이 역겨웠고 자신은 단지 아이들을 위한 강하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을 뿐이라며 울먹였습니다. 서 씨는 첫날 미화 $3를 벌었고 일주일에 $120를 벌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인터넷 성매매에 종사하기도 하지만 북한을 탈출해 인신매매를 바로 당한 뒤 포주에게 붙잡혀 강제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인터넷 성매매를 하는 탈북 여성들조차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탈북민 출신의 브로커는 이 신문에 탈북 여성이 식당이나 바깥에서 일하면 중국 공안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할 위험이 있다며 따라서 이 일이 더 안전하고 돈도 더 많이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브로커는 여성들이 살았던 마을에선 모든 탈북 여성들이 이 일을 했다며 이 일을 하는 게 매우 흔한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숨어 지내며 성적 착취를 당하던가 주거지 바깥에서 일하며 언제든지 공안에 잡혀 북송될 각오를 하던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16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탈북 여성들과 소녀들이 중국인 조선족 남성들의 성적 착취 대상이 된다며 강제 매춘, 인터넷 성매매, 나이트클럽이나 가라오케 접대일을 강요당한다고 밝혔습니다. 5살 난 딸을 중국인 남편에게 떼어두고 18개월짜리 아기만 데리고 또다시 탈출에 나선 서 씨는 현재 태국에서 미국 망명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비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폴란드 정부가 새로운 외국인 노동자 고용 관련법을 시행함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강제 노역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은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 야로스와프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의 말을 인용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 노동자 고용 관련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의 근로 환경 등에 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슈니 에프스키 국장은 새로운 법에 따라 노동감독원이 북한 등 해외 노동자가 폴란드에 입국하기 전부터 미리 그들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북한 노동자가 폴란드에서 일을 시작하는 전날까지 관련 서류를 폴란드 국가노동감독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 노동자의 노동허가증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7일 이내에 알려야 합니다.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50에서 $7,600 상당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민간단체인 조선익스체인지가 19일 중국에서 북한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이 단체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조선익스체인지는 중국 스촨성 청두시에서 북한과 사업을 하려는 중국 기업인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RFA에 따르면 조선익스체인지는 아시아의 마지막 개척지 북한에서의 창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북한의 사업 환경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조선익스체인지는 북한이 여전히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역 곳곳에서 자생적으로 자본주의 경제활동이 생겨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의 근면하고 열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 설명회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같은 행사가 열렸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탈북화가 송벽 씨가 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전시회를 열고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습니다. 송벽 씨는 지난 10월 6일부터 7일까지 미 의회와 버지니아의 한인 밀집 지역에서 전시회를 통해 3대 세습을 비롯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전했습니다. 송벽 씨는 자유아시아 방송 RFA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시회에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직접 나와 축사를 하는 등 격려해줘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2년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송벽 씨는 내년에 미국 동부와 서부에서 전시회를 열어 김정은 독재 체제의 실상과 인권 유린 상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알아보는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담은 영화를 공모해 시상하는 29초 영화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분단의 아픔과 통일을 염원하는 내용의 작품 221편 중 14편을 선정해 시상했는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통일할 날일까? 물론이다. 어디에서나 희망은 있다. 나는 꿈을 꾼다. 언젠가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꿈을.
통일이 된 후 바뀐 일상을 그린 작품, 남북한이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영화 등 다양한 작품들이 상영됐는데요. 19일 열린 통일부 29초 영화제 시상식입니다. 통일부에서는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24일까지 무엇, 그래서 통일입니다. 통일은 나에게 무엇이다, 하나가 된다는 것을 주제로 29초짜리 영상 공모를 진행했고요. 출품된 221편의 작품을 심사해 이날 일반부와 청소년부 각 5팀씩 10팀에게 시상한 건데요. 통일부 대변인실의 강진성 사무관입니다.
긴 1시간, 2시간짜리 영화가 아니라 29초라는 초단편 스마트한 영화이기 때문에 요즘 바쁜 젊은 청소년이나 청년층들에게 어필을 하기 위해서 짧은 임팩트한 영화를 한번 통일을 주제로 한번 공모를 추진해서요. 본선 진출을 한 60편 정도 해서 최종 그 심사를 거쳐서요. 최종적으로 14작품이 올해 오늘 시상식에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일반부, 청소년부 나눠서 했고요. 이번 통일부 29초 영화제 출품작을 보면서 통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국민에게 더 한층 가까이 다가가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통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영화제에서 30간 이후에 다양한 여러 작품을 통해서 그 통일에 대한 많은 이들의 열정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에 대한 여러 생각들을 29초짜리 이야기로 만들어 영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통해 참가자들 뿐 아니라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통일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반부인 숭이여대팀은 통일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이다와 통일은 내일로 향하는 여행이다 라는 제목으로 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어떻게든 통일이 주제니까 통일에 맞는 주제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쓰다 보니까 되게 생각보다 아이디어는 되게 많았는데 아이디어가 많은 만큼 저희가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통일하면 단순하게 원래 있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뭐 찢어진 뭐 하나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많았죠. 미래 이런 생각? 너무 막 다뤄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가벼워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대학생 1학년인 만큼 좀 그나마 귀엽게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 아이디어들 중에서.
친구와 함께 참가한 박근우 씨 팀은 남과 북의 청춘 남녀들이 소개로 만난 상황을 통해 소통이 어려워진 지금의 남과 북을 그렸습니다.
20대 청춘들이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아직 피부로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서 일반적으로 많이 실생활에 있는 소개팅을 소재로 해서 남한 남자랑 북한 여자가 소개팅을 하는데 북한 여자의 언어를 잘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어서 너무 아쉬웠다는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저도 실제로 같은 한글을 쓰잖아요. 근데 북한이랑 남한이랑 한글은 알아듣겠는데 그 뜻을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보면서 아 정말 너무 많이 멀어졌구나 이런 걸 더 피부로 느꼈어요.
지금 저희 휴전되지 한 53년? 거의 반세기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 경상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소통이 안 될 때가 가끔 있는데 아무런 북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걸 첫 번째 컨셉을 잡았고요. 글쎄요, 통일 이후 하면은 좀 편안하진 않고 좀 시끌벅적하지 않을까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몰릴 거고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또는 군사적 문제로도 많이 좀 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꼭 필요한 거니까 됐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이 되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 북한의 김정은 세력이 아닌 우리 동포들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체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유라는 거 느껴보지도 않았고 아무래도 먹는 거에 대해서도 생활하는 거에 있어서도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감독들은 영화를 만들면서 통일의 여러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통일은 앞으로 있어야 할 일이다. 앞으로의 미래다. 우리의 가가 앞으로 가까이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미래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뭐 하면 좋은데 저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통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컸었어요. 근데 하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제 다른 정말 이산가족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입장을 바꿔도 생각해보니까 모두가 다 같이 지금 정말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마음이 조금 더 통일에 대한 그런 걸로 마음이 좀 열려 그쪽으로 간 것 같아요.
이번 통일부 29초 영화제의 일반부 대상은 장한울, 박지현 감독의 하나가 된다는 것, 마음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차지했고요. 청소년부 대상은 백장우 감독의 통일은 나에게 가슴 아픈 선을 넘는 것이 수상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는 이달 21일부터 25일을 통일문화주간으로 정해 전국 각지에서 영화와 전시, 음악 공연 등을 통해 통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인천 강화의 민통선 나들길에서는 통일염원 걷기 대회를 개최해 국민들이 축제와 문화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의견 주신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그 밖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특별히 중국과 태국에서는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전화하셔서 말씀을 남기실 수 있는 무료 전화입니다. 또 기존에 연락 주시던 VOA 음성 사서함 전화 역시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국가 번호 1번 그리고 지역 번호 202를 누르신 후 205-9942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렇게 Voice of America라는 짧은 음악이 나오면 77번을 누르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과 제보하시는 분의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는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토요일인 15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함경남도 동해안은 밤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평안도 함경남북도에서 5에서 20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6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 전 해상에서 오후에 1.5에서 4m로 차차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흐리고 오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개성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4도, 낮 최고 19도. 함경남도 함흥,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12도, 최고 18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 흐리고 오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최저 9도, 최고 13도입니다. 강원도 원산, 흐리고 오후에 가끔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11도, 낮 최고 1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강도 해산,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10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10월 22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VOA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21일 트위터 등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들이 연결이 되지 않거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미국 동부 뉴햄프셔주에 본사를 둔 주요 인터넷 호스팅 서비스 회사인 D는 이날 최소 두 번의 대규모 해킹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D는 이날 오전 7시 10분 메인 서버에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면서 2시간 후 문제를 해결했지만 또 다른 디도스 공격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해킹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한 사이트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와 스포티파이, 넷플릭스, 페이팔, 뉴욕타임스 등입니다. 디도스는 사이버 공격의 하나로 정상적인 웹사이트 사용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미 백악관의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를 받으며 국토안보부가 관련 상황을 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누가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지 밝힐 만한 정보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안보부도 잠재적인 모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건을 일으킨 주체가 누구인지, 웹사이트 접속 불능 사태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등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일본을 극적으로 물리치고 국제축구연맹 피파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북한이 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21일 열린 결승전에서 북한과 일본은 전후반 90분 동안 득점 없이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일본은 5명 가운데 1명이 실축한 반면 북한은 5명 모두 골을 성공시키면서 극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시작돼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FIFA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 대회에 이번까지 5회 연속 출전했습니다. 특히 2008년과 2016년 대회 우승과 2012년 대회 준우승, 2010년 대회 4위 등 역대 참가국들 가운데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미국이 21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재개하고 중국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의 게리로스 대변인은 21일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호가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불법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미국에 항의했습니다. 또 중국 전함 두 척이 디케이터호에 대해 이 해역에서 즉각 떠나라고 경고했다면서 앞으로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필리핀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주변국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주요 지점에 해군 전함을 보내 통행하게 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꾸준히 실시하면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의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들은 21일 브뤼셀에 모여 시리아 알레포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무차별 폭격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28개국 정상들은 러시아가 알레포 동부 지역에 대해 공습을 가해 민간인 수백 명이 사망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이유는 민간인을 학살한 러시아에 대해 추가 제재를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유는 정상회의 발표문 초안을 통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은 러시아와 폭넓은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이탈리아의 반대로 추가 제재가 무산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시리아의 폭력 사태의 중단은 별도 문제라며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미국이 오는 11월 미일 통합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일 공동통합훈련을 11월 7일부터 이틀간 오키나와 근처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해 3월 개정 안보법이 시행된 이후 미군과 자위대가 이 법에 근거해 훈련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보법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훈련은 이달 30일부터 실시될 대규모 미일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미일 연합훈련에는 자위대 2만 5천 명, 미군 1만 1천 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통신은 이 같은 공동훈련은 안보법에 근거한 미일간 부대 운용이 본격화됨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현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